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빌론 제국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목숨에 이제 위협을 당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세 사람도 갈대아 지방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제 빠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 보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근데 그의 머리에서 그 꿈이 사라졌거든요. 그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거 살펴봤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그림이 아주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머릿속에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이제 쇠, 진흙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돼 있는 하나의 커다란 형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돌이 나타나서 저 형상이 이제 발 부분을 치니까 저 형상이 가서 보니까 여름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키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알곡은 남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잖아요, 바람에.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정말 이상한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것의 해석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고 이들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또 바빌론 그 지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가서 이제 보고하는 것도 이제 봤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19절, 그 다음에 37절, 44절, 그 다음에 28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 하나님, 구약성경에 22번, 신약성경에 2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하늘은 셋째 하늘이다.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이런 거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이제 시간인데, 제목을 느부갓네살 형상의 꿈 해석,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때 이렇게 이제 잡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방인들의 때가 무엇인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그 왕국, 하늘의 왕국, 왕국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29절에 왕에 대해 말하자면, 왕이 침상에 누웠을 때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왕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은밀한 인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드러내신다. 참 여기 똑같은 그런 말인데 29절엔 계시 이렇게 돼 있고 47절에는 드러낸다. 이게 똑같은 리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어떨 땐 이렇게 계시로 표현이 되고 어떨 땐 드러낸다로, 계시를 주신다 할 때는 계시로 표현해야 되고 그 계시를 드러내서 알려줄 때는 그땐 드러낸다고 해야 되고, 참 영어는 단어가 이제 하나인데 우리말은 구분해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가서 보니까 은밀한 인들을 계시하시는 분, 드러내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신다.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꿈 해석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서 이제 45절인데, 자, 이 형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의 왕국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하는가를,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제목이 이제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세상 왕국. 먼저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원래 형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연대별로 이거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뉘어놓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아주 무서운 모습의 그러한 그 형상이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이게 원래 1930년, 20년대에 제도하던 클라네스 라킨이 검정색으로, 제도니까 검정색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한 형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포토샵으로 해갖고 이렇게 금색, 은색, 노트 이런 거를 다 칼라로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 배 밑에 요긴데까지는 노시고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맨 끝에 갔더니 저 위에 가서 보니까 밑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돌이 하나가 뜨는데, 그렇죠?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저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윗부분 쳐서 넘어가질 않으니까 밑부분에 아예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쳐서 그것들을 부숴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밑둥이 다 이제 깨져버리니까 위에서부터 와르르 이제 물러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참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모든 왕국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왕국이 다 사라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다. 이게 왕이 본 꿈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7절, 38절은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것들 모두를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며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때가 왕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BC 606년부터 그래서 이 바빌론 제국 이게 언제까지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바빌론은 예레미야 51장 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금잔이라고 해서 금잔, 그러니까 바빌론은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영광과 위엄 뭐 위대함 이런 게 아주 뛰어났던 그런 왕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정원같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그러한 그 왕국이죠. 그 다음을 가서 보시면은 여기 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구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느부갓네살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놓은 그러한 그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를 이야기한다. 이라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후세인 여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바빌론 제국 옆에 가서 보시면은 동그랗게 위에는 메대, 밑에는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 메대하고 페르시아에게 바빌론이 이제 먹힙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근데 이제 메대가 페르시아하고 두 개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그게 이제 금머리 바빌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난 그 왕국은 한 절에 쓰고 말았어요. 39절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난다. 또 노스로 된 다른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린다. 그래서 두 번째 왕국은 은으로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노수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절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란, 테헤란 여러분 아시죠? 테헤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초기 국가 이름은 메대예요. 근데 메대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페르시아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해서 두 개가 사실은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마 1920년대까지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였어요. 지금 이란인데 1920년, 30년대 넘어가면서 이란 이름이 이란으로 바뀐 거지 무려 한 2500년 동안 저 나라의 이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여기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나오고 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 위로 가면 바데라고 하는데 파르티아라고 하는데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오죠. 그 중에 한 지역이 저 바데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바데. 그러니까 저쪽 이란 저 끝부분 여기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온 그런 기록이 이제 성경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는 넘기시죠. 가서 보면 그리스 제국이에요. 노수로 된 배하고 이제 넓적다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는 536년부터 330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을 해서 BC 330년부터 이 그리스가 이제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그리스 저 제국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하잖아요. 그래갖고 네 명의 장군들이 이 그리스를 나눕니다. 근데 그 그리스 네 조각을 냈는데 그 네 조각 가운데 두 개는 별게 없고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거든요. 지중해 옆에 그 팔레스타인의 저기 보라색으로 좀 위에 돼 있는 저 부분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 저 부분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차지한 여기가 그리스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고 이 옆에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 거기도 이제 좀 분홍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기가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원래가 저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사람이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는 저 이집트는 언제 멸망하냐? AD 30년경에 이제 멸망을 BC 30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시리아는 BC 63년경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넷으로 쪼개졌는데 중요한 게 셀레우쿠스 시리아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밑으로 이집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도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끝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40절에서 43절이 가장 길어요. 이 네 번째 부분을 설명한 그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가는 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므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강력한 왕국이라는 거죠.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근데 그 왕국의 끝에 가면은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이들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해서 자그마치 40, 41, 42, 43 네 절을 할애해서 쇠로 된 또 맨 끝에는 이제 쇠하고 진흙으로 합쳐진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63년 이때 이제 시리아죠 그리스가 이제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제 특징은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이게 다 그냥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끝으로 이제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영국 브리튼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로마가 다스리는 이러한 그 나라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아프리카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소아시아도 있고 유럽 거의 전역을 다스리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대왕국이 이제 로마 이제 제국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4절이 엄청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왕들의 시대, 왕들이 계속해서 변천한 이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왕국이 계속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이렇게 변천했는데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서는 그런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히 이방인들의 이런 왕국들은 자꾸 세워졌다가 소멸되고 세워져서 소멸되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세상 사람의 모든 왕국들을 다 바람이 부는 겨처럼 날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왕국이 이 땅에 영원 무궁토록 이제 서게 된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하늘의 왕국이에요. 초림하시면서 주시려고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 자, 제가 여러 가지 지도도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이런 모든 거를 무료로 또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keepbible.com 네이버에 가서 성경 지킴이 여기 찾아 들어가시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넘기세요. 가서 보면 저 위에 가서 보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 가서 문서 자료를 누르시면은 그럼 이제 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또 누르시죠.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할 이방인들의 때 이런 모든 건 요 성경 바라보기.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역시 클라렌스 라킨이 지은 책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지은 책이에요. 1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성경 기록대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저 땅으로 돌아갈 거다. 여러분 그때 그런 이야기를 차트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미쳤다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20, 30년 시간이 지나서 정말 1948년 5월에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돌아가서 성경 기록대로 정말 나라를 세운 그런 일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클라렌스 라킨입니다. 역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 책 다 무료로 저희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오늘 보여드린 지도, 선도 이런 모든 게 이제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이것도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에스라 성경 사전이라고 이번에 이제 새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480쪽 본문이 있고 148쪽에 이제 컬러 지도 선도가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뭐 이방인들의 때, 가나안 족속 뭐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기 원하면은 이렇게 주제별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굳이 사지 않아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자료실에 가면 며칠 전에 새 파일을 PDF로 문서 그 다음에 지도에서 다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무료로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받으시고 책이 필요하신 분만 생명의 말씀하듯이 이제 사시면 이제 됩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왕국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이방인들의 때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8절 가서 보시고 특별히 2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 백성 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게 이방인들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성기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쪼그라들고 핍박받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유랑생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그때까지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27절에 그때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본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거 그들 이거 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미 7년 전에 휴거 받아서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AD 70년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칼빈이 훌륭해도 그런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AD 70년에 언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각이 있고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다 허구고 거짓말이라는 걸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때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특히 2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여기에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그런 그 인간의 그런 그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읽은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2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 형상을 봤습니다. 이 형상을 본 거예요. 이 형상은 세상 왕국들이 변하는 거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한 이방인들의 통치가 이 거대한 이 금속들로 되어 있는 이런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7장, 8장 가면 또 요 밑에 가서 보시면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다섯 가지 세상 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심리학 목사님이 이런 선도로 이제 그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바라보기 그 책의 원래 이름이 Rightly Dividing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스타디 연구하라. 거기에서 Rightly Dividing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이 지은 성경 바로보기가 원래 책 이름이 Rightly Dividing the World,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유대인 이방인 구분할 줄 알고 교회 왕국 이런 거 구분할 줄 알고 신학과 구약 구분할 줄 알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구분해서 잘 나눠서 보는 문자 그대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 책에 가서 보니까 이 다섯 가지 세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에 사용된 금속의 질적 가치가 점점 하락해요. 금, 은, 놋, 쇠, 그 다음에 흙 이렇게 점점 하락하는 것은 세상 왕국들이 쇠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상의 무게가 또한 줄어들고 있어요. 비중이 형상은 머리 부분이 가장 무거워요. 금, 금덩어리가 가장 무겁고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금속은 연이어 일어난 네 개의 세상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 즉 바빌론 그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네 왕국,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상의 정부로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국들의 개수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까지도 계승하는 순서대로 이제 밝혀져 있어요. 그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8장 20에서 21절, 9장 2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들의 특성 속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형상의 구조와 세트에는 그 정부들의 특성을 예언의 형태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들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절대 군주제로 시작을 해서 맨 끝으로 이제 가게 되면 형상의 발을 구성하고 있는 철과 진흙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맨 끝에 가서는 독재적 민주정치, 그러니까 철권 통치, 쇠로 해서 맨 끝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독재, 전체주의 이런 그 철권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형태로 쇠퇴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저 끝부분 가서 보니까 예,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잘라내지 않은 한 돌이 떠가지고 형상의 이 발바닥 있는 데 여기를 쳐가지고 형상이 와르르 이제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이 형상은 산에서 이제 깎아낸 돌에 의해 발에 일격을 맞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그렇죠? 근데 라킨이 참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이 돌은 점진적으로 땅에 가득 차서 형상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격에 이걸 부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형상을 친 것은 심판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기독교가 뭐 팽창을 해갖고 나중에 세상을 꽉 채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건 과정이잖아요. 천년, 이천년의 과정인데 돌이 지금 형상을 치는 건 그냥 갑자기 나타나든지 일격을 가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세상 왕국들을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이다. 갑작스런 재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해석입니다. 이게 정말 예, 라킨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형상이 멸망하는 때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발가락이 형성이 된 다음에 멸망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형성이 된 다음에. 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여기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둘로 나뉘어요. 동로마, 서로마로 둘로 나뉘고, 그런 다음 맨 끝에 가서 이제 발가락이 이제 생기는데, 여기서 잘 알고 있듯이 형상이 이제 두 다리는 주후 364년경에 로마 제국이 변천하다가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은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나뉘어요. 그게 언제냐? 395년에. 그래서 완전히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는.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나뉘는 것까지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이제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이야기할 때는 우리 기독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줬다. 뭐 어느 정도 자유를 준 건 사실인데 이때부터 기독교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혼합된 이런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가만 보니까 이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황제가 열어요. 여러분, 이 황제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주교 318명이 이제 참가해갖고, 그래서 아리우스주의, 예수님은 만들어진, 피조된, 창조된 이런 신이다. 이걸 이제 배격을 하고, 아타나시우스가 믿는 그런 교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통이다 해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325년에. 자, 그러고 나서는 이 로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너무 비좁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새로 수도를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냐,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꿔요. 콘스탄틴의 도시다 이렇게 해서 수도가 이제 옮겨지니까 이 서쪽에 있던 데서 동쪽으로 모든 게 다 옮겨가는 그런 일이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런 황제가 379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황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이 돼서 누구나 믿어도 좋다 하는 거는 밀라노 칙령이고, 로마 제국의 국가 교회가 되는 거, 그거를 직접 발표한 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다. 그는 380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니케아 신경을 신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국 내에서 신앙의 통일을 이루기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380년 2월 18일에 병에서 회복이 되자마자 교회 당국자들 누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니케아 신경을,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냥 신령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니케아 신경을 믿는 그러한 교리를 반드시 이 로마 제국은 믿어야 된다.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설을 믿는 사람들만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편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할 때 그 공교회 카톨릭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공교회, 보편교회, 이거는 에클레시아 카톨릭에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은 카톨릭교회인데, 이게 저 천주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니케아 신경을 믿는, 니케아 신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만든 거예요.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그거를 믿는, 이게 카톨릭 교회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런 교회가 그게 카톨릭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금 카톨릭 교회는 나중에 동방정교회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 교회다 해서 이제 뛰쳐나가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 즉 이 공교회, 이거는 공유의 결정, 특히 니케아 신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공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공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회는, 자, 그림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서 보시면 AD 30년경에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위로 이제 올라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런 교회, 이게 우리가 속한 교회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그렇죠, 조금 아까 니케아 신경 이런 걸 통해서 세상과 결탁이 된 이와 같은 자들이 생겨나요. 이게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 가서 보시면 천주교 동방정교회가 둘로 나뉘고, 여기에서 1517년에 루터가 컴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컴백, 다시 이 기독교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컴백을 하는데 완전히 컴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배도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생기는 게, 이게 세상 전체를 보는 그런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얘기할 때 원래 말은 로마의 황제가 정한 니케아 신조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런 거 필요치 않다. 우린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 사도바울이 세우신 그 교회를 그냥 따라가는 그런 무리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차 니케아 공회가 325년,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7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걸 7 공의회 기관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열리게 돼요. 이 공의회는 누가 소집을 하냐, 여러분,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황제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의회를, 교회 회의를 믿지 않는 불신자 황제가 이렇게 이제 소집 명령을 내려서 이게 세우는 거, 이제 일으키는 거고, 누가 이제 의장이었냐?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제일 컸기 때문에 거기 이제 대주교, 대감독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말은 당연히 그리스 말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이제 모든 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원래 공교회,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거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예요. 콘스탄틴 포함해서 대다수 로마의 황제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카톨릭 교회들이다. 그럼 황제들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유일하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종교가 문제가 생기면은 소요가 일어나고 제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테오도시우스 사망 직후에 로마가 둘로 나뉩니다.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가서 보시죠. 예, 보시면은 이쪽 서쪽에 저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저 서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가 있어요.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 동로마가 그리스, 터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예, 아, 여기 이집트 있는 이 지역이 이게 동로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터키를 가서 보는 모든 유물은 다 동로마 제국의 유물을 보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이슬람이 세워놓은 이런 모스크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동로마 제국의 유물은 어디에 가장 많냐? 그리스하고 터키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스하고 터키. 그러니까 터키 구경 가면 로마 제국 보러 가는 거예요. 이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저와 여러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서로마 제국은 395년에 이제 분리가 돼서 476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수도는 밀라노, 그 다음 나중에 라벤다로 바뀌고, 이 서로마 제국의 유산은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교황이 저 이탈리아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게 저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 이거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이제 멸망당하죠. 멸망당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 이런 데 가면은 다 동방정교회. 그래서 카톨릭, 동방정교회. 근데 원래는 다 카톨릭이어서 다 카톨릭 공교회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기회는 오늘 여기밖에 없어요. 신상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로마 제국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 형상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무너져 내리냐? 열 발가락이 나타나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쭉 지속이 되는데 열 발가락이 나타나야만, 그래야 이제 형상이 무너지는 때가 이제 돼요. 세상 왕국이 끝나는 때가 되는데, 여러분 열 발가락이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 돌이 형상 위에 떨어지는 그때, 그때는 이 왕들의 시대, 곧 장차 있을 열 발가락이 대표하는 왕들의 시대로서 다니엘의 해석 속에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3절에서 24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부소 산산조각 낼 것이요.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 계시록에 나오는 열불 이런 거,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 왕국, 돌이 이 형상을 쳐갖고 그래서 온 세상을 채우잖아요. 자, 근데 라킨이 또 여기에도 아주 귀중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금속으로 표현된 네 왕국은 문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왕국입니다. 그렇죠?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예, 그러므로 뒤따르게 되는 돌 왕국 또한 문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왕국이 돼야 된다. 이건 영적인 왕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 왕국이 이 세상 왕국들을 파괴하고 대신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선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앞에 것들이 진짜 왕국이니까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세워진 그 왕국도 진짜 왕국이어야지, 이게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예, 이사야에서 요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그런 그 천년왕국. 그러므로 이 돌왕국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며 이 형상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 끝나냐? 여기 7년 환란기 있잖아요. 7년 환란기 전에 교회가 휴거받고 7년 환란기가 진행해서 맨 끝에 이때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놓으시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가서야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서 벗어나고 천년왕국에는 이 세상이나 어떤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방인들 때가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 열 발가락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방인들 때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는 알죠. 언제 시작이 돼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BC 606년에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가냐? 그거는 예수님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는 그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그래서 계시록 11장 이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606년에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이제 돌왕국, 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다. 자, 그래서 여기 돌왕국이라고 이제 클라렌스 라킨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니엘서 2장 44, 45절에서 형상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왕국을 이룬 돌, 즉 사람의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돌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왕국이다. 돌이 온 세상을 채우니까 참 멋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이제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일에 지금 다니엘은 어디 포로가 돼갖고 지금 바빌론에 이방 땅에 가 있어요. 노예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세계 최고의 그 위대한 왕, 그 왕 세우고 일으키고 멸하고 이런 모든 것도 내가 다 한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왕국들의 변천 과정 이거 내가 다 주관한다. 하나님 미래를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섭리로 주관하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거 인간의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지옥 갈 자를 예정하고 누구는 천국 갈 자를 예정한다, 그런 의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뜻을 가지고 막 왕국을 세우고 뭐 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맨 끝에 가서 열 발가락이 나타나 적그리스가 나타난 여기까지, 그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한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무르셔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프라비던스, 미리 내다보신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미러클이 있고 프라비던스가 있어요. 미러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걸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프라비던스는 그냥 모든 게 자연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가게 되는 거, 이거를 프라비던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신다. 2장 37절에서 38절. 그리고 결국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초계같이 날리시고, 초계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푸라기, 바람 앞에 지푸라기, 초계같이 그냥 날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왕국, 그 왕국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이 천년 왕국인데 왜 천년 왕국이 필요하냐? 여러분, 첫 아담에게 이 왕국, 세상 왕국을 다스릴 모든 권능과 권세를 줬는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누가복음 4장 가서 보시면 마귀가 그러잖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게 넘겨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걸 줄 수 있다.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래서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상하게 하거나 멸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이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다음에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와가지고 끝이 나요. 예수님 공중강림 하셔서 휴거 받고 그러고 난 다음 교회는 없어요. 더 이상 7년 환란기. 그래서 우리가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 그거 7년 환란기, 특별히 그 7년 환란기의 뒷부분 3년 반이 큰 환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닥치게 이제 되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서 그래서 염소 민족들과 양 민족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돌왕국, 그리스도의 뜻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우선 이 옛 지구, 이 땅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새 땅으로 이제 만드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진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여기가 우리가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그러한 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돌이 떠갖고 다 이걸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자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글로벌리스트들 나타나서 세상을 자기 손으로 해갖고 뭐 인류 인구 감축을 하고 뭘 하고 해갖고 이 세상을 뭐 좋은 대로 만들겠다, 이게 후천년주의자들 생각하는 공산주의 생각하는 유토피아인데 이런 유토피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사람이 원하는 평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일들, 인간의 업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다 진행이 되게 돼 있다. 이걸 열역학적으로는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러니까 금속이나 이런 모든 게 다 타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자, 그런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남자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거인들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올바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노아의 8명 빼고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죽이시고 노아의 8명만 이렇게 남겨두세요. 근데 나중에 맨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씨가 아닌 사람들이 자들이 사람들의 씨하고 자신을 섞는데, 예,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그 창세기 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에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거할 것을 찾지 못해서 어디 땅에까지 내려온 그 일이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거는 킹잼 성경의 아름다움이에요. 킹잼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43절. 예,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는 건 유일하게 킹잼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킹잼 성경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번역했겠어요? 아니라고 믿어요. 있는 그대로 원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번역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 복제하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생기는 이러한 때, 맨 끝에 이 환란기 맨 끝부분에 가서는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제 섞이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이 돼요. 여기 진흙하고 쇠가, 여러분, 진흙하고 쇠가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멜팅 포인트가 이제 멜팅 팟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0절에서 26절, 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민족들을 따로 나누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류가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멜팅팟이 돼서 다 지금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들만 나타나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37절에 38절 느부갓네살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로마서 11장에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오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실 수 있죠? 아멘. 예. 자, 이렇게 되면서 46절에서 49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영예를 얻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다니엘이 신인 줄 알고 다니엘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사도행전 10장 25에서 26절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경배하려고 하는 거 베드로가 막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18절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바나바하고 바울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47절에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48절 이제 49절에 이들에게 이제 영예로운 그런 직책을 주고, 이렇게 되면서 세 친구들이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는 이러한 높은 관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니엘서 2장에 너무 말 그대로 위대한 장이에요, 성경에.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게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이제 알려줬고, 또 클라렌스 라킨, 아 여기 저 그림은 천사 UFO 바로 알기 저 책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의 천사는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렇게 뭐 날개 달리고 뭐 여자 뭐 날라다니 이런 천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 여기에 해석이 어떤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린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문서 자료 거기 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영어의 성경에 스타디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딱 한 구절 주어있어.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